VOA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수도 키이우 외곽 도시인 부차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며 러시아 제64근위 기동소총여단 소속 군인 10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바틀리슬라프 라브렌 샤예프, 나리 슈킨도, 바실리 프린스, 세멘 말체프, 세르게이 페스카후프, 알베르트 리드 라예프, 안드리 바지예프, 미하일 카시노, 드미트리 세르지엔카, 니키티 아키모프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어제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부대는 참극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보상받고 전장으로 돌아갔다며 전쟁 범죄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검찰도 이날 이들 10명에 대해 민간인 고문 등 전쟁 범죄 혐의로 우크라이나 법원에 기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들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명예칭호를 수여한 제64근위 기동소총여단 소속이었다며 우리는 그들의 구체적 신상과 저지른 행동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이들이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동부전선으로 파병된 만큼 당장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그곳에서 우리 군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부차에서 자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우크라이나 측의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결정한다면 미국은 강력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세계는 상당히 극적으로 바뀌었다며 그중 한 가지 사례는 두 나라 모두 나토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강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스웨덴과 핀란드가 언제쯤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시간표는 제시할 수 없다면서도 다음 달에 열리는 나토 회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산납 마린 핀란드 총리는 이날 이 문제와 관련한 결정이 매우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중립국을 표방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에 나토 가입이 진행될 경우 상황을 재조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은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던 중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인근을 겨냥한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비아노 아브레우 유엔 인도주의 사무소 대변인은 구테우스 사무총장과 일행의 방문 중 매우 가까이에 미사일이 날아온 곳에 놀랐다며 하지만 모두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레우 대변인은 키이우가 전쟁지역이지만 미사일이 우리에게서 매우 가까이 떨어진 것은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구테우스 총장이 미사일 탄착 지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날 미사일 공격을 비난하면서 수도 키이우에 5개의 로켓이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지도부가 유엔과 유엔 조직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망신을 주려고 하고 있다며 강력한 대응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키이우 외곽 도시인 보로디앙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이 전쟁은 악이라며 러시아의 전쟁 범죄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로디앙카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이 전쟁을 막고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는 거대한 실망과 좌절, 분노의 원천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유럽연합 회원국 수입업체들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어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경제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독일 에너지 기업 우니퍼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해당 기업이 루블화 대금 지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니퍼는 일단 유로화로 계속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결제 방식에 대해 계약 상대방과 논의 중이며 독일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오스트리아 에너지 업체 OMV도 이날 루블화 결제 요구를 수용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미국과 유럽연합 지도부는 러시아의 협박에 넘어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유럽 동맹들이 가스 공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가 협박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 카타르와 기타 국가들로부터 러시아가 가스를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유럽의 동맹을 지원하도록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르주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다음 달 열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경제 안보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핵 억제력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강조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9도, 낮 최고는 5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동맹관계를 과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11일 만인 5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역대 미한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윤 당선인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28일 VOA에 바이든 정부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 지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is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be a you mention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ut that they want to build the alliance, strengthen the alliance.
이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보내는 신호는 한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될 것이며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며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두 정상이 여러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동맹으로서 공동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ritical issue between the two of them will be to try to develop a shared game plan, if you will, a shared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새로운 상황, 중대한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의 전략, 공동의 접근법을 구상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하고 북한과 밀착하며 북한은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핵 선제 사용 발언 외에도 올해 13차례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대북 공조와 관련해 두 정상이 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국의 한국 수호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 곁을 지킬 것이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고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발언에 대해 리한 정상이 수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 전략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th Biden and Yoon needs to present an affirm.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단계적이고 계속적인 군사 발전에 대응하는 견고하고 조율된 전략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제기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과 한국은 준비태세를 낮췄었다며 의도적으로 낮춘 부분도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한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데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미한 지휘훈련에서 전술훈련, 육상훈련, 방공훈련, 해군 훈련 등 다양한 수준의 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간 미사일 방어 공조 논의도 앞으로 군 지도부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상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other point of military coordination would be the discussion about the integration of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both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양자 간 또 미한일 3자 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체계, 추적 레이더, 정보 공유 체계, 각 미사일에 적합한 방어 체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과거에는 한국이 이런 논의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많은 논의의 배경에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차기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I don't see the likelihood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is going to be engaged in trying to pursue an even-handed approach or to pursue.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이거나 선택을 기피하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익과 행동에 명시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 석좌는 한국은 미국과 깊은 동맹관계는 유지해왔지만 미국의 다른 동맹들이나 파트너들과 다자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삼각협력도 미국이 계속 압박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삼각협력 강화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U.S. would say that this is really in South Korea's own interest.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we saw coercion against Korea in 2017 after the THAAD deployment was because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체인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였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진정 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압박하면 깨닫고 행동을 바꿀지 중국은 알고 싶어 했다고 여 석좌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도 앞으로 한국을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대표단을 보내 매우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며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개선할 굉장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두 주요 정상회담 의제로 경제 안보를 꼽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I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 국장은 경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할 때 공급망과 기후변화 문제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스탱거런 국장은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유럽의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일본이 천연가스 지원에 협력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설명입니다.
When we look forward, whether it's being addressing glob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whether it's about securing supply chains, which has both a security and an economic aspect.
스텐거른 국장은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나 공급망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문제, 신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등 미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국장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시간과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미한 정상회담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공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핵무기 사용 의지를 시사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열병식 연설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 확충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최근 열병식은 우리의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량과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일방적으로 없애지 말아야 할 필요성도 커지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해군의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한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숙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한다면 우리의 핵무력을 의회에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이 연초부터 잇단 미사일 실험을 이어가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북 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실패를 거듭한 대화보단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군 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기만일 수 있다고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기술적 진전보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미사일 성공을 강조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서 신형 ICBM인 화성 17형 대신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 실제로는 지난달 16일 화성 17형의 비행 실패 전에 실시된 시험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고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실험을 새로운 유형의 ICBM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성 17형이 아니라 15형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달 16일 최초 화성 17형 발사 실패에서 같은 달 24일 발사까지 약 일주일간의 시간은 북한이 발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 발사에 성공한 화성 15형의 성능을 감안할 때 화성 17형을 재시험하는 것보다 성공에 대한 더 높은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판단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진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요한 미사일 발사를 수행하기 전에 과거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갖는 반면 북한에는 이 같은 정상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북한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패 후 11일 만에 2차 시험을, 2차 시험 실패 후 13일 만에 3차 시험을 실시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들을 볼 때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기술적 진전이라는 고려보다는 성공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밴디펜 수석부 차관보는 만일 북한이 지난달 24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화성 17형으로 기만하려 했다면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ICBM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화성 17형으로 거짓 선전을 함으로써 대형 신형 ICBM에 대한 능력을 강조하는 효과가 나중에 화성 15형으로 밝혀졌을 때의 단전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메시지 차원에서의 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전날 발사를 신형 화성 17형 발사라고 주장하고 과거 자신들이 발사했던 ICBM보다 더욱 향상된 사거리와 비행시간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충분히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약 71분 비행시간 동안 최대 6,200km의 고도로 약 1,100km를 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비행했을 경우 1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비행시간과 추진력을 선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거리와 크기, 다중 탄두 탑재의 적합성은 북한이 화성 15형을 화성 17형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이미 마련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부는 다만 이 같은 가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핵심적인 의문은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명확한 계획이나 전략적 목적 등 현실적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국내외 명성을 얻기 위해 화성 15형을 다시 발사한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왜 성공적인 지난달 16일 미사일 시험 성공 사진을 이용해 지난 24일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선전 행사를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는 정부 당국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가 무엇인지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정보 없이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지난달 24일 발사가 화성 15형이었다고 평가하고 일본은 신형 ICBM이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며 모호한 평가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성 15형 또는 화성 17형의 기술적 진전을 위해 향후 추가 미사일 시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부는 앞서 지난 7일에도 산팔로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지난달 24일 미사일 발사가 화성 17형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면서 북한이 향후 화성 17형의 기술 진전을 위해 추가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탑재에 성공할 경우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대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미 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지금의 국제정세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실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s I said, I don't see any way that Seoul and Washington could induce Beijing to make a push against North Korea that's strong enough to actually stop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or roll them back. So if you accept that as your premise,
러셀 전 차관보는 28일 뉴욕의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미국과 한국, 중국의 관계를 주제로 연 화상토론회에서 현 시점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을 유인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면서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결과 경쟁, 협력이라는 이른바 3C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신은 대북 전략으로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방어와 억지, 거부, 외교 등 4D 정책을 제안한다는 겁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원하는 자원을 국제 시스템에 접근해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한일 간 협력을 하면서 외교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양호했던 부시 또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 차기 정부 출범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과 중국, 일본 또 북한 문제에 대한 미한일 3각 공조, 민주주의 등에 대해 바람직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I think President-elect Yoon is saying the right things about the alliance, about China, about Japan, about trilateral cooperation, about North Korea, about democracy, about the rules-based order. All that stuff is great. But
러셀 전 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은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지지, 또 공동의 가치와 한국 정부의 지지를 원하는 전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한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훌륭한 파트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미한 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과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윤석열 당선인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대외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성현 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는 안보를, 경제에는 중국을 우선시하는 안미경중 정책으로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센터장은 문 대통령의 대중 전략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선을 넘었을 때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윤 스팀슨 센터 중국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 정부도 새 한국 정부와 대립 구도를 만들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assessment so far is that China has basically decided not to overreact to the deployment of additional staff units because we are at they understand very well that if they start with a souring of relations with President-elect Yoon.
윤 국장은 중국이 현안에 과장 대응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 예로 지난 2016년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 사드를 배치한 한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힌 것 같은 일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국장은 중국 정부도 5년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냉랭한 시작을 원치 않을 것이며 한국 내에 넓게 퍼진 반중 감정이 중국에도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국가 핵안보청장이 북한 등 적국들의 핵무기고가 계속 다양화하고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 후르비 청장은 미국이 핵 확산과 핵 테러 방지 노력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루비 미 국가핵안보청장 겸 에너지부 핵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핵 능력을 계속 키우고 있다며 비확산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루비 청장은 27일 상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회가 개최한 2023 회기연도 예산안 심의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이번 예산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전 세계에서 원자력이 확장되고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핵무기고를 계속 다양화하고 확장함에 따라 요구되는 증대된 노력을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의 새 회기연도 예산안은 미국이 지정학적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접근법으로서 핵 비확산과 핵 대테러, 핵 확산 차단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다는 겁니다. 루비 청장은 이런 핵 비확산 관련 프로그램은 핵물질에 대한 강력한 보안과 보호 장치를 집행 지원하고 상업, 연구, 의료 산업을 고방사능 물질과 기술에서 벗어나게 하며 확산 활동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북한과 같은 확산 과제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루비 청장은 새 예산안은 에너지부의 국방 핵 비확산실이 증대되는 핵 프로그램과 러시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의 영향, 그리고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 확산 장벽을 낮추는 파괴 기술 등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확산 문제에 더 잘 대응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외교를 모색한다는 대북 기조를 발표하고 이를 이행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공조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한 데 높은 점수를 줬지만 구체적인 관여 노력이나 추가 압박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해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과도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는 제안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관리 등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북 원칙에 대해선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27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을 결정하고 조건 없는 협상 재개를 제안한 데 대해 A학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give the Biden administration a grade of A for deciding to pursue a diplomatic approach with North Korea.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점진적 진전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취했다면서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제안을 거부한 채 무기 실험을 제기한 북한 김정은에는 낙제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봄과 여름 북한과 외교적 시작을 모색하고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을 제안하는데 상당히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설립된 민간 연구소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접근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북한에 대화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무엇인지 답하도록 압박하면서 그들을 수세적 위치에 놓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평가한 마크 토콜라 전 주한미국 부대사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을 고집하지도 심지어 북한에 먼저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지도 북한 비핵화가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대화의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좋은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대화 제안 외에는 바이든 팀의 대북 목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북한 핵 포기를 위한 방법론과 이를 위한 제안 등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주제로 한 정책 연설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무관심, 나아가 전략적 인내로 풀이한 평가도 나옵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인상을 줬다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대화, 북한의 사이버 활동, 화학무기 방지협약 가입 촉구, 그리고 농업과 보건 분야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과 같이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과 논의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공개적인 제안을 통해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제언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김현우 부소장은 적극적인 대북 관여가 부족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판을 새롭게 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나 미중관계 악화,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국제정세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와 관련해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위어 한국 석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시급한 국제적 사안들이 북한의 핵기술 진전을 가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외교와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제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집요한 요구에도 제재 완화를 거부한 것은 잘했지만 추가적인 압박 강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브루스 백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것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무기 확산, 인권 유린 등 악의적 행동을 멈출 때까지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압박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By and large, all they've done is continue with the Trump policies.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은 전혀 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할 뿐이라며 실질적인 구상도 만들지 않고 북한과 실제로 대화하지도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와 양보를 강요하는 김정은의 정치전과 협박 외교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재 집행, 비확산, 정보전, 사이버 영역에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런 네 개 분야의 노력은 정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정권의 재원을 박탈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위협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 정권의 자유로운 활동을 부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과 국제 제재를 더욱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부과에 계속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은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한의 제재만으로 전임자의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덕분에 김정은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길 원한다면 2016년과 18년 수준으로 압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2016년과 17년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을 거듭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와 함께 갈수록 강도를 높인 총 6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주도하며 최대 압박을 구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지난 3개월간 약 20건이 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 22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무력 시위를 제기했습니다.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에 이어 지난달에는 약 4년 만에 다시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지속해서 포착되는 등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군 열병식에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이 핵무기화 추구에 더욱 대담해지고 단호해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과 메시지가 김정은의 핵 욕구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적응력이 매우 높은 국가인 만큼 미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다루는 접근을 검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 평가에서 이견 없이 높은 점수가 나온 부분은 동맹 공조였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 미일, 미한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며 이런 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의 힘과 안보의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김현호 부소장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부족해 동맹 관계의 신뢰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동맹 강화를 보여준 구체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특히 당시 회담에서 발표된 미한 미사일 지침 해제를 지목하며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미한 동맹을 과시한 좋은 메시지였고 한국의 실질적인 미사일 역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살 경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 추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은 29일 한국 법원에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한 2억 원, 미화로 약 16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직계 비속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 씨의 자녀들은 당시 각각 고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아버지가 불태워 죽은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설사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고자 소송 진행을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북한으로 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의 사건 개입 여부를 판단할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점과 승소할 경우 배상금 추심 가능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휘 감독했는지 자료가 정확하게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거는 북한 소속 군인들이 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북한 상대로 한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돈을 실질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문제, 이거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습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상대로만 지금 한 겁니다.
북한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배상금을 받긴 쉽지 않습니다. 탈북한 한국전쟁 국군포로 두 명은 지난 2016년 한국 법원에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강제노역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20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한 국군포로들은 북한 관영매체 저작권료를 위탁 보관하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자 추심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유족 측의 이번 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 지도 활동을 하던 이 씨는 한국 측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북한군은 다음 날인 9월 22일 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했으나 승선시키지 않고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9월 25일 통지문을 통해 불법 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명령에 함구 무언하고 불응하기에 공탄을 쏘자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돼 행동 준칙에 따라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지금까지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해온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더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음 달 3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안 위원장에게 국민 생명과 안보 문제 등 문재인 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차기 정부의 방향 등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한 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의 항소에 따라 유족 측은 지난 13일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시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월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결정문에서 보다시피 해경에서 주장한 도박빚과 정치적 공황 상태에 왔다는 두 가지 근거가 인권 침해다. 그리고 그것부터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성을 또 잃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건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피살된 이 씨의 아들의 편지를 보내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지난 1월엔 유족들을 만나 정보공개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청와대의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현 정부가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을 내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동생의 사망에 관련된 어떻게 살해를 했고 또 그 살해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재발 방지 또 약속을 또 해야 되고요. 물론 사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그 사고 현장이나 또 그 사건 담당자들을 좀 만나서 진짜 그런 정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씨 유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군사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 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대북전단 금지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 헌법은 물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28일 VOA에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날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집행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폐지될 수 없다면 제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전단 100만 장을 대형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3천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의 현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 기구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비생산적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인권 기록에 대해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해야 한다는 게 지난 몇 년간 휴먼라이츠 워치가 고수해온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프턴 국장은 지난해 4월 미 의회에서 열린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의장 등과 함께 증언에 나선 바 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날 VOA에 대북전단 금지법은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고 동시에 유엔이 1966년 도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대한 한국의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헌법과 국제 규약에 따라 한국 시민은 모두 정보를 나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북한 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대북전단 금지법 폐지에는 한국 국회의 의석수 변화와 한국헌법재판소 관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하지만 한국의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임기 동안 이 법이 어느 시점에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해당 법이 여전히 남아있겠지만 법 집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ll, it will depend on changes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as well.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한국의 조치는 미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숄트 의장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연 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대북정부 유입의 중요성과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렸을 때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모두 한국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당 법에 대해서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Really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컸던 건 정보에 대한 접근은 권리이며 모두가 정보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논란이 있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모든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요구에 영합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이 명백히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런 조치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킹 전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지난 1월 16일 재개됐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오늘 즉 29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대북 소식통들의 말을 빌어 북한 측 요구에 따라 단둥 당국이 오늘부터 북중 화물열차 운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외부와 격리돼 폐쇄 루트 방식으로 일하던 화물열차에 짐을 싣는 상차 어린이들이 호텔에 14일 동안 격리 조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단둥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자 열차 운행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단둥 시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3명이 발생하자 지난 25일 도시를 전면 봉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한은 북중 화물열차 운행 재개 이후 단둥에서 들여온 화물을 의주 격리 시설에 보관해 방역 처리 후 각지로 다시 보내는 등 신종 코로나 유입을 극도로 경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칸 나우에 이어 뉴스 따라잡기로 오늘은 재래식 무기와 비재래식 무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2년 4월 29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발생합니다.
24시간의
폭동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를 받은 4명의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무죄 평결로 끝나면서 폭발했습니다. 1991년 3월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이 여러 명의 LA 경찰관에 의해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동영상이 뉴스 시간마다 방영됐습니다. 이 영상은 흑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분개하도록 만들어 전국적인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92년 4월 29일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린 재판에서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된 4명의 경찰관에게 12명의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실시간으로 경청하던 LA 남부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마침 교차로를 지나가는 백인 트럭 운전자를 끌어내려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헬리콥터에서 생중계한 TV방송을 시청하던 흑인들이 신호를 받은 양 일제히 주변의 주유소와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도시의 대부분이 폭도들에게 약탈당하고 불타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주 방위군과 연방군까지 동원됐습니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해 자제를 호소하고 제시 잭슨 목사를 비롯해 흑인 지도자들이 폭동 종식을 호소함으로써 폭동은 진화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폭동으로 모두 60여 명이 사망했고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1980년 4월 29일 영화 사이코 그리고 새 등을 만든 공포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향년 81세로 타계합니다. 히치콕 감독은 1899년 영국에서 태어나 26살 때인 1925년 영화 기쁨의 정원으로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이어 히치콕 감독은 40살 때인 1939년 당시 영화계의 메카인 미국 할리우드로 건너갑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듬해 미국에서 영화 레베카를 발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유명세를 탑니다. 영화 레베카는 영국의 귀족과 결혼한 한 미국 여성이 남편의 죽은 전부인 레베카의 잔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후 현대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포를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해 영상의 마술사로 불리게 됩니다. 1976년 영화 가족의 음모를 마지막으로 총 53편의 영화를 남긴 히치콕 감독. 히치콕 감독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또 흑백에서 컬러 영화로 20세기 영화계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토크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